기도하고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심히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주의 긍휼의 품에 항상 두시고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힘 주셔서 저희들을 또 단잠을 깨우셔서 예배당으로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함께 새벽 예배의 단을 쌓고 또 가정에서도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하는 자들이 있게 하시니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저희의 중심을 받으시고 또 말씀을 조금 읽고 또 미천하고 부족하고 미련한 종에게 말씀을 조금 해석할 지혜와 힘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영혼들의 유익과 교회의 유익을 위하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이 시대가 어지럽고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저희들로 하여금 잘 이해하고 밝히 이해하고 깨닫게만 하여 주시고 바른 길을 걷게만 하여 주옵소서. 바른 믿음 생활 잘 하게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부족한 종에게 성령의 주님 충만함을 주소서. 주의 말씀을 감히 한두 마디 해석하며 증거케 하여 주시고 또 주를 사랑하는 모두들에게 심령의 은혜를 주소서. 이곳과 각 가정의 은혜를 주소서. 말씀이 유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9절 말씀. 죄인을 부르러 오심, 죄인을 부르러 오심, 금식에 관한 교훈,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27절, 28절, 그 후에 나아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 세리는 세금 받는 관리죠. 세관에 일하는 관리들입니다. 세리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나를 쫓으라 하시니 저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쫓으니라. 본문의 레위는 마태복음 9장 9절에 보면 열두 제자 중 하나인 마태이었습니다. 그는 세금을 받는 관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일에 충실한 사람을 불러 일꾼을 삼으십니다. 모세와 다윗의 경우가 그러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 10절에 보면 모세는 양을 치고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다윗의 경우도 사무엘상 16장 17, 11절로 13절에 보면 그는 양을 지키고 있는데 형들은 다 모여서 사무엘에게 심사를 받듯이 사무엘 앞에 있었고 다윗은 양을 치고 양을 지키는 가운데 있을 때 부름을 받아서 그게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왕이 될 그런 이제 예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께서는 마태를 부르실 때 나를 쫓으라,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시며 그를 부르셨는데 그것은 전도자로 부르신 부르심이었습니다. 주께서는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과 야고보도 그렇게 부르셨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잡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주께서는 그의 기쁘신 뜻 가운데 이처럼 전도자들을 부르십니다. 주의 부르심을 받은 레위는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주를 쫓았습니다. 그것은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의 경우도 비슷했습니다. 레위는 그의 직업으로 인해 물질적으로 유효한 생활을 했을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안정적 직업을 포기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이 자기의 그 무엇보다 더 귀한 분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며 따랐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와 함께 지내며 그를 본받고 그에게서 배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그의 인격을 본받으며 그에게서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배울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명을 이해하여 장차 그를 계승하며 그 일을 수행할 것입니다. 29절 보십시다. 레위가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았는지라. 레위가 자기 집에서 예수님을 위해 큰 잔치를 베푼 것은 예수님께 대한 존경과 사랑과 그를 영접하는 기쁨의 표시였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존경하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잔치를 합니다. 레위는 그 잔치에 자신의 동료 세리들과 친구들을 많이 초청했습니다. 그는 그들이 예수께서 죄인들의 구주이심을 깨닫게 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30절 보십시오. 바리새인과 저희 서기관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 잔치에 초청받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다고 비난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비난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죄인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신 것은 전도적 관심과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남을 잘못 비난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31절 보십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줄 모르고 그의 계명을 어기고 죄 가운데 있었을 때입니다. 우리는 전도를 위해서는 누구든지 만나며 함께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전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과도 만나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전도할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도의 교제와 전도적 접촉을 구별해야 합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들과 전도적 접촉을 해야 하지만 우리는 오직 회개하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는 자들과만 참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자유주의 자들이나 천주교 지도자들과 협력하여 큰 전도 집회를 열었던 빌리 그라함 같은 이들의 전도 방법은 옳지 않습니다. 자유주의자들과 천주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복음 진리에서 탈선한 자들이며 그런 자들은 전도의 대상이지 전도 동역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전도 집회에 참석하는 것은 자기들의 자유이지만은 그들과 함께 전도 집회를 여는 그들을 사회를 시키고 대표 기도를 시키고 또 끝나고 나면은 결신자들을 상담하는 상담자들이 되게 하고 노노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33절 보십시다. 저희가 예수께 말하되 왜 요한의 제자는 전통 보물에 보면 왜 라는 말인데 왜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먹고 마시나이까. 전통 보면 먹고 마시나이까. 바리새인들은 당시에 한 주간에 두 번씩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했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2절에 보면 한 주간에 두 번 금식한다는 그런 표현이 나오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그들의 선생을 본받아 또 그들의 선생이 지금 옥에 갇혔기 때문에 자주 금식했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한 의도는 아마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의 경건을 의심하며 금식을 힘쓰지 않는 그들을 비난하고 높아지는 그의 명성을 낮추려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와 그의 제자들이 즐거이 먹고 마심을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34절 보십시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뇨. 예수께서는 자신을 신랑에 비유하셨고 제자들을 혼인집 손님들에 비유하셨습니다. 일찍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신랑에 자기 자신을 신랑의 친구에 비유했었죠. 요한복음 3장 29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결혼은 사람의 일들 중에 매우 기쁜 일입니다. 결혼식에 참여한 사람들이 신랑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당연하며 그런 날에 금식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35절 그러나 그 날에 이르러 저희가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신랑을 빼앗길 날이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시는 날과 그가 마침내 하늘로 올리우시는 날을 가르칠 것입니다. 그때 주의 제자들은 금식하며 기도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승천 후부터 재림 때까지의 신약교회 시대의 성도들의 한 생활 원리를 보입니다. 그것은 자기 부정의 삶입니다. 신약 성도는 구원으로 인해 또 천국 소망 중에 항상 기뻐하며 살지만 또한 환난과 핍박 중에서 근신하며 절제하며 자기를 부정하며 자신을 처복종시키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금식을 반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산상설교에서 그는 단지 금식할 때 남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고 교훈하셨지요. 마태복음 6장 16절 17절에 나오죠. 그러나 그는 우리가 극히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을 때 금식기도함으로 대처해야 함도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1절에 보면 이런 유의 것은 이런 유 귀신으로 인한 간질병 같은 이런 유의 것은 기도와 금식으로가 아니고서는 나가지 아니하니라. 전통사본에 그렇게 되어 있죠. 기도와 금식으로가 아니고서는 초대교회는 선교사를 파송할 때에나 교회 장로들을 세울 때에 금식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3절 사도행전 14장 2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교회의 직분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는 일이며 더 많은 봉사와 헌신을 요구한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직분자를 세울 때 축하 잔치를 하기보다 오히려 성경의 예대로 금식 기도하는 것이 더 합당해 보입니다. 36절 보시다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합하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되리라. 새 부대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넣어야 하며 그래야 둘 다 보존되리라. 전통 본문에는 넣어야 하며 그래야 둘 다 보존되리라. 예수께서는 새 옷 조각과 새 포도주를 자기 자신의 또 낡은 옷과 낡은 가죽 부대를 금식의 행위에 비유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를 따르는 일에는 전통적 금식의 관습이 적절치 않고 새 생활 방식이 필요함을 암시합니다. 또 이 비유는 구약과 신약의 차이도 보입니다. 구약시대의 은혜는 율법적 형식으로 표현되었으나 신약시대의 은혜는 복음의 형식으로 표현됩니다. 구약시대에는 사람이 죄 씻음을 받기 위해 양이나 소를 제물로 드렸지만 신약시대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시시때때로 그의 이름으로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신약교회에서는 공적인 예배의식이나 예배당 치장보다 신자 개개인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39절 마저 봅시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즉시 새것을 원하는 자가 전동서본에는 즉시 새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더 좋다 전동서본에 더 좋다 함이니라. 옛날의 전통에 익숙한 자들은 즉시 새것에 적응하기 어렵습니다. 율법적 전통과 관습에 익숙한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즉시 이해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과도기가 어느 정도 필요하였습니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을 부르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31절 32절에 읽은 대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죄인을 불러. 디모데전서 1장 15절도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죄인들을 부르십니다. 죄인들을 불러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구원 의지입니다. 죄인을 불러 구원하시는 구주이십니다. 둘째로 죄인은 회개해야 합니다. 32절 다시 보면 내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회개는 죄인들의 구원의 필수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죄인들이 죄를 버리고 죄에서 떠나는 것, 그것이 회개죠. 회개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죄를 버리고 죄를 깨닫고 죄를 버리고 떠나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죄인들은 불경건하고 죄악된 삶을 청산하고 깨끗하게 다 버릴 것을 버리고 청산하고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대로 의롭고 선하게 살기를 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치 않는 자들은 다 멸망할 것이다. 회개치 않으면 멸망한다. 세례 요한의 말대로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찍어버린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은 주님께서도 너희도 회개치 않으면 이와 같이 다 망하리라. 다 멸망하리라. 예. 죄를 버리고 죄를 떠나는 회개는 하나님의 구원 과정이며 생명 얻는 길인 동시에 구원의 목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죄인이 실제적 의인이 되는 것이죠. 법적인 의를 입혀주고 이제는 죄짓지 말아라. 죄짓지 마세요. 죄짓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명 순종의 삶을 살아보세요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죠. 구원의 목표는 죄 없는 의로운 삶입니다. 셋째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신약시대의 은혜는 구약시대와 같이 율법의 형식이 아니고 복음의 형식을 가집니다. 그것은 구약시대와 동일한 경건함이 있지만 구약시대보다 자유롭고 자원적이며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신약시대의 금식은 금식을 하지만은 틀에 매인 것 같은 율법적 규례의 금식이 아니고 자유롭고 자원적이며 평안과 감사함을 가진 금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7장 6절에 보면 이제는 신약성도인 우리에게 이제는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영은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와 자원함으로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의문이 율법 혹은 율법 조문을 가리킵니다. 율법에 묵은 것으로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이것이 신약 성도 신약 시대의 그런 신약 시대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우리가 율법의 규례를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함으로 자원함으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을 섬기고 또 비상한 때에는 금식도 할 수 있는 것이 신약 성도들의 삶의 방식이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주님께서 죄인을 부르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오늘도 죄인들을 부르시는 주님, 주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다 찾으시기를 우리가 원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는 도구가 되기를 원하고 죄인들은 주의 부름을 받을 때 회개해야 할 것이다. 죄를 다 버리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굳게 결심해야 된다. 오늘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떠합니까? 우리는 죄와 결별한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죄 가운데 머물지 마십시오. 죄악된 것은 모양이라도 다 멀리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신약시대의 이 은혜는 우리로 복음의 새로운 형식으로 주님을 섬기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했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주님, 주께서 죄인들을 불러 구원하심으로 오늘 저희 같은 부족한 자들도 부름을 받았고 회개하여 예수님 믿고 구원을 얻고 이제 새 삶을 살게 하시되 구약과 같은 율법의 메인 삶이 아니라 주여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기쁨과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신 것을 다시 감사하며 오늘도 죄악된 모든 행습은 다 멀리하고 이제는 경건과 도덕성이 있는 새 삶을 날마다 구하며 실천하는 저희들이 되게만 하여 주옵소서. 늘 기쁨과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육신까지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